어제 그 목동 야구장에 갔댔어요. 몇몇 분들하고 저는 거기 뭐 팬이 되는 팀은 없었는데 그냥 답답해서 좀 갔었습니다. 야구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TV 사각형 안에서 보는 그림하고 느낌이나 감각이 훨씬 다르죠. 일루수 쪽그 측면에서 경기를 봤는데 그쪽이 그 두산 쪽 응원석이 가까이 있고 저 건너편 쪽에는 어느 팀이더라? 어제 두산하고 어디하고 했죠? 아, 넥센. 목동 야구장을 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넥센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저쪽에서 넥센이라고 그러네. 경기를 했는데 저는 경기보다도 그 야구장에 평일인데도 저처럼 오는 사람들의 풍경이 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와서 이 평일날 주말도 아닐 텐데 구경을 할까? 많은 군중은 오지 않았는데 그 열렬한 팬들이 그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 이제 양측 응원단 앞에 응원단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한번 모셔다가 철야기도 인도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야, 야구 어제 보통 한 3시간 반 정도 했어요. 6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0시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3시간 반 되죠? 3시간 반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앞에서 응원을 리드하는데 그 선수들마다 노래가 다 있더군요. 뭐 양의지 양의지 그러면서 안타 홈런 이렇게 노래가 다 있더라고요 선수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나오면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응원가를 응원팀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응원단장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된 월급을 받고 하는 분 같아요. 그 치어리더 자매들하고 보기가 너무 딱해. 거의 다 벗겨놓고 그 추울 텐데 우리가 이렇게 파카를 입었는데도 그 운동장 자체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춥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들이 그 춥게 그렇게 입고 막 열렬하게 응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응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싸지 않은 입장권을 자기들이 사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두산 응원단이면 꼭 서울에서 사는 사람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멀리 와가지고 그 3시간, 4시간 가까이를 또 오는 것도 딱 시간 맞춰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1시간 전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그 흥분을 한 4시간 가까이 끌고 가는데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운동장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이 보면 그 팬심이라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나 예수님에게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 그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적어왔는데 샤카 센고르 흑인이에요. 이 친구는 19살 때부터 마약 딜러를 했고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인 그런 이제 살인 전과가 있는 친구인데 그 살인 전과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래서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중에 절반을 독방에서 지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이 얼마나 험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인생의 큰 되돌리는 전기가 찾아옵니다. 네 가지 요인으로 자기를 소개하더군요. 첫 번째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이 뭔지 또 용서가 뭔지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준 멘토를 만난 것이 이분이 되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스타트라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어린 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분이 말한 멘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읽게 됩니다. 문학을 접하게 돼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불화와 아버지의 그 험한 자기 못지않은 인생 역정을 통해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흑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줄 알았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책을 접하면서 흑인들 가운데에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바꾸게 된 두 번째 동기가 뭐냐면 문학을 접하게 되면서 흑인들 가운데에도 자기의 편견을 여지없이 부숴버리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훌륭한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말콤 X라는 책을 접하면서 그 편견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관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아들이 그 편지에다가 이런 글귀로 아빠에게 첫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빠, 사람 죽이지 마세요. 이제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아버지에게 아주 그 서툰 글씨로 대문자 소문자도 무시한 채 아빠에게 그 글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보낸 아빠 사람 죽이지 마세요 라는 이 짧은 편지 하나가 자기 마음에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어둠의 그 단단한 껍질들을 걷어내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자기 옆에서 자기가 어떤 실수와 어지러운 생활을 하더라도 편이 되어준 아내. 이런 가족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제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옥 안에서 특별히 거의 반에 가까운 그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독방에서 지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일기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반추죠. 회상과 기억이에요. 일기라는 것은. 더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이분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험하게 사람을 두 번씩이나 죽이고 거의 젊은 시절을 거의 그 독방에서 지냈던 이 친구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재소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사회에 어떻게 복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희망의 전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 모 통신사에 취직이 돼서 지금은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친구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살펴볼 이 본문에 중요한 그 초점을 한번 더 좁혀봐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원래 이 책이 쓰여질 때 그 히브리어의 그 책의 첫 절이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하, 어찌할꼬. 아하, 어찌할꼬. 내 백성, 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긴 장탄식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거의 망가진 히브리 백성들과 이 조국에 대한 슬픈 마음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폐해졌고 어느 정도 망가졌는가, 마치 그 남극 대륙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극 대륙을 말할 때는 보통 세 가지 초점으로 설명을 하죠. 춥고 높고 험하고 건조하고. 그 남극 대륙이 갖는, 그래서 한때는 그 땅은 아예 지도에조차 그려지지 않았던 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상으로 무너졌어요. 마치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붕괴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런 조국의 모습을 정직하게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으로 넘어가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무너짐과 거기에 따르는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너무도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는 글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레미야의 애가 속에 가사로 만나고 있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실제 하더군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는 순교와 정절의 시대였다면 그 다음에는 일제와 유교라는 동족의 전쟁을 겪으면서 환란과 핍박의 시기였다. 그러다가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조롱의 시대와 절망의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 꼭 누가 말했다기보다도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쭉 길게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비웃음거리가 돼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갈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네.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이 혼란 속에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질문을 쏟아부어요. 그러다가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글들이 시작되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는 누구로다? 나로다. 고난을 당한 자는 나라는 말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레미야 자신을 가리켜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조국의 백성들과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비통스러운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가로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 끝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퍼붓듯 수많은 혼란에 따른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이 말은 억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하는 자의 깨달음과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의 현실이나 또 교회의 어떤 불합리한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의감 때문에 그 정의감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단순한 정의감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상과 현장에 대해서 가차없이 퍼붓기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뜨문뜨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은총의 실마리를 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 분노로 변하고 내 슬픔으로 맞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내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고 겪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마지막 끝에는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는 깊이로 들어가야 되냐면 결국 이것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 만나는 새로운 국면이에요. 저는 오늘 밤뿐만 아니라 이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우리 3일의 성도들이 그런 분노와 절망과 자괴감을 넘어서 그 자리까지 앉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깨닫지 못할 때는 분노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혼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턱 부딪히면 혼란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자괴감에 좌절감에 하나님 앞에 막 질문으로 터쳐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죠?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4월 29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훨씬 더 되네요, 이제는. 그때가 1994년도입니다. 20년 이제 넘었네요. 4월 29일 날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온 코리안타운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특별히 흑인들이 코리안타운을 습격한 것은 돈밖에 모르는 이런 아주 비틀려진 인식과 일부 동의가 되는 그런 도시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약자 입장에 살아야 되는 흑인들이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면서 타운을 공격하고 우리 한인들이 건너가서 그 불을 일구고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 뜨거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영화를 찍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무너지는데 한 여인이 약탈하다가 남겨져 길거리에 흘린 그런 옷가지들을 품에 안고 신발도 못 신은 채 그 LA 타운 한복판에 서서 불타버리는 그 가게를 바라보면서 막 흑인들이 성이 나서 거리로 몰려다니는 풍경을 보면서 서툰 영어로 절규하듯 그렇게 울부짖더라고요. Why me? Why me? 엥엥 울면서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코리안들에게? 그런데 그것은 코리안 타운이 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시대적 비극이고 아픔이었지만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 정말 뼈를 깎고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장에 넘어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터치되기 시작하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 당연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이제는 수용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게 얼마나 쓰리쓴 고통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담아두었다라는 말은 과거 개정이 되기 전 성경을 보면 회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바꾼 분들은 아마 그 표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회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건지셨고 출애굽 여정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광야의 그 무서운 시간들을 40년 동안을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배가 고프지 않도록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을 회상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보니,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걸 회상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루하루 종류를 따라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하루의 창조의 작업이 끝나실 때마다 성경에 꼭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마치 그 찬송의 후렴 같은 수식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일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까요? 후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요?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날의 변경은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아침에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갖는 시간관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그 시간을 우리는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저녁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맞죠? 밝아오는 아침을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완성과 구원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쓴물 같은 고난을 매일 벌컥벌컥 마시면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다가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된 이 민족과 백성들을 보다가 그는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3.1회 성도들이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3.1교회를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은총을 부어주셨는가를, 그 은혜의 시간들을 반추할 수 있는 영혼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회상하다가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소망 하나를 깨달아요. 그 소망이 뭐냐면 이렇게 보십시다. 어떤 소망인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뭐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소망이 뭐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소망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무슨 상황이 변한다는 암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이 지금 바뀌는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본 것은 지난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소망을 건 겁니다. 근데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와 뭐예요?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가끔 이제 집에 조카들이나 또 실제 어린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런 장난을 아이들한테 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엄마가 이제 화가 난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를 놀려주려고. 됐지? 난 누구 싫어? 엄마 안 해?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물고 빨고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가를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아주 그 영리합니다. 그러면 싹 웃으면서 얼른 엄마한테 더 험한 소리 나올까봐 안기죠. 그러면 그 이뻐가지고 엄마가 장난했어, 엄마가 놀린 거야, 그리고 두들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말 자녀들을 이렇게 어릴 적부터 키워오다 보면 아주 그 영리한 아이들이 뭐냐면 아빠가 절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까부는 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놈이 그래요. 얘가 아버지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끔 엉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성실하신 표현이 나와요. 성실하다. 그 성실이라는 말은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시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그분의 언약이 기초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과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과 목적을 왜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시다는 말은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에게 일관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이거 무슨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마저도 보여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내가 소망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질문을 하는 가운데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소망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봤더니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더 대단한 가장 핵심을 간파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갖고 계신다는 분인 그 성품의 소망을 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구체성 있는 기도도 필요한 기도이긴 하나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성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거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은.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두었어요. 23절. 이것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이 뜻입니다. 어둑어둑 해가 기울어지고 밤을 만날 때면 모든 사물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흑암으로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답도 없을 것 같고 걸으려 해도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밤이 맞는 시간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때마다 뭘 반드시 열어주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도 막히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바로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 내 생애 속에도 그렇게 어김없듯이 아침으로 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질서요 사랑의 방식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뒤에 더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23절을 잘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도소이다.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마지막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좀 붙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자연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저녁에 잠을 자요. 잠을 자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 앞에 그 앞에서 메롱해도 몰라요. 응? 죽은 거. 막 주먹질을 해도 그냥 자요.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풍경이 다 틀릴 텐데 저는 일어나는 습관이 아주 독특해요. 제가 강대상만 아니라면 그대로 한번 해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꼭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 아들놈이 그것을 꼭 흉내를 내가지고 웃기는데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떠요. 그럼 뜨는 순간 다리를 듭니다. 들고 확 제껴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이상하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뒤척이다가 꾸물꾸물 일어나질 않아요. 다리를 들었다가 탁 반동으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용수철 탁 튀듯이 일어나요. 근데 신기해요. 아침마다 일어나요. 그거 누구나 살아가는 생활 하나의 양식인데 저는 잠자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도 있고 또 일어나는 풍경을 가끔 볼 때도 있는데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묵직한 음성이 보여져요. 요즘 너의 목소리가 보인다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나가다 보면 조금 그 늦은 겨울쯤에는 신기한 게 하나 뭐냐면 하늘이 이렇게 거두어지는데 파란 코발트 색깔로 이렇게 서서히 거두어지죠. 어둠이 물러가면서 서서히 하늘이 코발트 색깔로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고 질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성실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걸면서 저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다 저녁이 됐어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현실이 지금 어둠을 향해서 저녁이 됐어요. 근데 여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침을 맞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모습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감춰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성실하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다 돌아설지라도 그분은 한 번도 돌아서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32절을 볼까요?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걸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심정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아주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패하게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비방거리로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구나. 잠시 잠깐 우리로 근심케 하여 다시 회복케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의도이구나. 이걸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인하시고 오늘 교회의 문제, 조국의 문제, 또 여러분들 개인의 일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제가 그 악보를 안 갖고 왔는데 그 테이블에서 악보 좀 물도 한 잔 좀 갖다 주시고. 아, 제목이 뭐죠? 제목이. 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각자에게 자기의 형편에 따라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가지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를 공고함 중에 그냥 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낸 끝에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먼저 회개 기도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회개, 우리 공동체의 죄, 그리고 민족적인 죄 너무나 많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아픔, 고통, 눈물, 절망이 어쩌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정말 소소한 문제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헤아리시는 주께서 그 모든 기도를 분명 귀 기울여 들으실 겁니다. 밤을 만났습니까? 저녁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걸고 신뢰를 걸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마음에 엉켜있는 것들, 이 문제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